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은 유명한 사건이죠. 기독교 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즉 바울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된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그는 역사를 바꾸었다. 물론 이런 말은 조금은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서 흑암 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진 이방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이방 선교의 역사,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무려 세 군데에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22장과 26장에서 세 번씩이나 바울이 회심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의 회심장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게 1절과 2절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자체.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은 회심한 후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장이 기준이 돼서 흔히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간증의 내용이 세 가지로 되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 내가 과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나 뒤에 내 삶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의 세 가지 큰 골격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8장에서 본 대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의 반응은 8장 1절에서 보는 대로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박해의 선두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기 잔멸할 새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아서 쑥대밭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포도원을 마구 짓밟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집집마저 뒤져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동그라미가 지금 다마스쿠스예요. 옛날에 다메섹이라 불렀고, 밑이 예루살렘에 있죠. 제일 꼭대기에 보면 별표 있죠? 거기가 다소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 어쨌든 저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당시 저 다마스쿠스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과 30여 개의 유대교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다메섹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무려 1만 500명이었다 그래요. 이 문헌에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고 그들은 그곳을 피신해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9장 1절 2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등등했다 단어를 보면 숨을 몰아내신다는 게 들숨 날숨을 막 급하게 하면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분노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흥분된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체포해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사울은 그렇게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즉 사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간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바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대적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잘못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이 그렇게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이유는 그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잘못 생각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스데반,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과 같은 인간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기에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8장 1절에 아까 말했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설교했던 예수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 예수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로마 황제에 반역하다가 유대 민족의 선동자가 돼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반역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사울은 그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사울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더 말하자면 이 악세를 밝게 해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고 더욱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봉하는 사울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따라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였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밀집지역이었던 다메섹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원정길을 나선 겁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사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인데 2000년 전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오늘같이 뭐 고속도로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어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 열흘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교인들을 잡아서 그 씨를 말라버리려고 열심을 냈던 거예요. 정말 열심이었죠. 근데 안타깝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런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열심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그의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이런 신념은 참된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종교적 열심을 행했던 겁니다.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많은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지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듯이 말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열심을 내어 한 일이 때로는 내 옆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차서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만이 들어야 했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 각 부서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이나 의견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기도해보니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다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특심인 것도 좋지만 그나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찬 독단적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는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건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이 늘 이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주장이 진정 주님의 뜻인지 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한 가지 모습은 그는 영적으로 참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만을 중시하고 그릇된 열심 가운데 빠지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즉 사울은 육적인 것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길을 갈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 빛을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둘러 덮었을 때에 그는 강렬한 그 빛을 보는 순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것도 사흘씩이나. 물론 태양보다도 강한 주님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에 그는 잠시 눈이 멀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씩이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잠시 태양을 바라보면 잠시 눈이 잘 안 보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씩이나? 이건 그런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여기는 보다 특별한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이건 18절에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 3일이 지난 뒤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은 육적으로는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은 참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자신도 율법 선생이 되었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세대에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그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신천지의 팀장으로 목회자들을 테러할 계획까지 했던 한 회심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충일 형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대학인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입학해서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는 등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동대학교 학과 선배의 소개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외에서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김충일이었지만 신천지의 올가미를 분별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이후 김충일은 만 6년의 시간을 신천지에 빠져서 매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신천지 활동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심을 요구했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한 이 하루 일과는 오전에는 신천지 전도자들을 위한 교재 작성과 교육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활동으로 이어지고 저녁에는 8시까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과였어요. 그리고 그가 속했던 포항지역 다대오 지파 예,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 포교를 위한 전략을 짜고 심지어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테러까지 계획하며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대. 이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게 언뜻 들어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교 집단이잖아요. 이게 평일의 일과인데 주말이 되면 어떡하나. 주말이면 각 지파의 연합사업 외에도 새로운 신천지 교육 장소나 혹은 센터 건립을 위해서 각 지역의 팀장들은 공사일에 투입돼서 밤늦도록 막노동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월급 생활비, 활동비 전혀 주지 않죠. 그런데 이게 학생인데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학과 성적은 전부 F예요. 근데 그는 이런 열심과 분주함이 자신은 구별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신천지를 위해 내 삶이 희생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는 이런 열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거기에 빠진 거죠. 신천지에서는요 실적을 세우고 그것들을 매주 매월마다 채워야 되고 예배, 헌금, 모임, 봉사 등의 항목에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다른 이들과 경쟁을 시키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그것마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종교 집단입니까? 사람이 병들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 김충일 형제는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늦게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에 커다란 타박상을 입고 반 깁스를 했어요. 헬멧을 얼굴에 쓴 채로 땅이 쓸려가지고 얼굴이 타박상과 함께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목발을 짚고 전도활동을 다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매일같이 아픈 것이 죄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전도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담임 강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집단에서 담임 강사로부터 듣게 될 질책의 말이 두려웠대요. 아니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걸 죄라고 몰아붙이고 질책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집단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고 신천지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잘 보세요. 그때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김충일 형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합동치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부모님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김충일에게 신천지 다디오 지파의 섭외부장이 접근을 해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를 테러하라는 특명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종교 집단이 목사를 테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봐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당시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은 교회 내 이단 상담소를 만들어서 신천지에 미혹된 교인들을 꺼내오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랬더니 이 김충일 형제는 상록교회에 등록을 하는 척하면서 진용식 목사에게 접근해서 칼로 찔러 죽이자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김충일 형제를 붙잡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테러를 위해서 접근했던 상록교회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만 6년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노력 봉사했던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충일이 자신의 열심과 그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과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김충일 형제는요, 그 신천지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아주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는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거룩해져야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행위로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열심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 참 자유케 됐죠. 이 청년 김충일은 이제 김충일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만나주셨던 그 상록교회 2단 3단소의 2대 상담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잘못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충일 형제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온전한 회심을 이루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 결과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어요. 또 그는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이런 모습이 근데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의 눈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점점 세상의 것들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울이 예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후에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영의 눈이 다시 밝아진 것처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되 잘못된 열심이 아닌 내 생각, 내 신념을 가진 열심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